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1일 전화통화를 갖고 이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가진 통화에서 이란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들이 이란의 위협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양자와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은 2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스라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요르단 계곡 합병과 안전보장조약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지난해 이란의 경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사상 처음으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성조지는 최근 인도양 벵골만에서 약 2천 명의 양국 군대가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이 9일간 실시한 이번 훈련은 지난달 21일 끝났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약 500명의 미 해병과 해군 병력 그리고 1,200여 명의 인도군이 참여했습니다. 육해공군 등이 포함된 인도군과 미군이 함께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미국과 인도는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짐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은 자유롭고 변형하는 인도 태평양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군 수뇌부와 국방 전문가들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미국과 인도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2016년 인도를 국방 분야의 주요 파트너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와 중국 동북 지방을 잇는 가스관이 2일 개통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시베리아 힘 가스관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길이가 3,000km에 달하는 시베리아 힘 가스관은 시베리아 동부에서 접경지역인 중국 헤이룽장성까지 연결됩니다. 헤이룽장성에 도착한 가스는 인근 랴오닝성과 지린성에도 공급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개통 행사에서 가스관 연결은 국제에너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새로 개통된 가스관은 중러의 협력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가 중국에 공급하는 가스는 매년 늘어나 2025년에는 약 350억 큐빅미터에 달할 예정입니다. 미국 공군의 정찰기가 2일 또다시 한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용기 항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리벳 조인트로 추정되는 비행기 한 대가 이날 오전 남한 수도권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미 공군이 보유한 통신 감청용 정찰기입니다. 이 정찰기는 그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거나 발사 이후 추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남한 상공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U2S는 미군이 보유한 고고도 정찰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9일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김평일 대사가 최근 북한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김평일 대사가 조만간 교체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김평일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입니다. 1954년 김일성 전 주석과 둘째 부인 김성애 사이에서 태어난 김평일은 김일성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계자를 둘러싼 평양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김평일은 1979년부터 줄곧 외국에 머물러 왔습니다. 일본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2일 일본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부문 펀드를 포함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투자와 경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새로운 경제 지원을 함으로써 아세안 지역 전체의 자유롭고 공정한 발전을 위한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군이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과 인근 건물에서의 차량과 장비 움직임 등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핵역량은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며 상당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 역시 확보했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We can only speculate, but you know, but I think that some of these tests put this big test aside.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평안북도 북부지역, 함경도 북부지역, 황해도 지역이 흐리고 가끔 눈 내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난주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전후해서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일도 통신 감청용 정찰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했는데 미군이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공군의 통신 감청용 리벳 조인트 정찰기 한 대가 2일 서울 등 수도권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했다고 민간 항공 전문 사이트가 밝혔습니다. 항공기의 비행에 대한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리벳 조인트 정찰기는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로 최근 한반도 상공을 자주 비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27일과 28일 해군 정찰기인 EP-3E와 공군 EAC, RC-135B를 동원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또 30일에는 공군 U-2S 정찰기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최근 일주일 새 4차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서해 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정찰기의 비행은 북한의 도발적 무력 시위를 전후한 시기에 대북 감시와 동향 파악의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수도권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한 리벳 조인트는 통신, 신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감청 정찰기입니다. 또 지난달 30일 수도권 일대를 비행한 U-2S 정찰기는 5만에서 7만 피트 상공에서 고해상도 영상 장비를 통해 사진을 찍고 지름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휴전선 인근에서 최대 7에서 8시간씩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P-3E는 전파 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로 미사일 전후 방출되는 전자 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자기 방사선 신호를 포착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최근 한반도 상공 정찰 비행 강화는 북한의 도발 관련 동향에 대한 감시 외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과 인근 건물에서 차량과 장비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정보당국이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데 실제 발사 준비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1일 프랑스 국립연구원과 에어버스의 인공위성이 동창리 서해 발사장 일대를 촬영해 구글어스에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될 만한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발사대 뒤쪽 부분에서 발견된 물체들입니다. 발사대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밝은 색상의 물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순 없지만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최소 5개에서 6개에 이릅니다. 이 중 과거 위성사진에서 확인되는 2, 3개의 물체, 즉 고정식 물체를 제외하면 3, 4개는 비고정식, 즉 차량 혹은 장비들로 추정됩니다. 움직임이 관측된 곳은 또 있습니다. 발사대에서 남쪽 방향 산 정상에 위치한 관측타워 바로 앞 도로에도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은 과거 비어있던 곳이어서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밖에 발사대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기차역 인근 건물 공터에서도 3, 4대의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차량들이 발견된 건물은 과거 은하 3호 등 장거리 로켓 등의 조립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최근 한국 정보당국의 발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서훈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서 원장은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차량의 움직임이 발견되긴 했지만 시설 정비나 점검 등 위성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는 상관이 없는 활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북한은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세 차례 발사체를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북한은 매번 우주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동창리 시설 내 조립 건물과 엔진 시험장에 대한 해체 작업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올해 초 다시 복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한 만큼 고정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동창리 발사장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성 15형을 비롯한 북한의 ICBM급 미사일들은 동창리 발사장이 아닌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 것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20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러시아 외교부 관리들과의 면담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핵협상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도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 타구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상회담도 순회급 회담도 그렇게까지 우리한테는 흥미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같은 날 워싱턴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자신의 협상 상대로 최선희 제1부상을 지목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자신이 미북 핵협상을 계속 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woo.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맡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하는 최선희 제1부상이 직접 나서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비건 지명자는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그에 앞서 실무협상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의 합의나 합의에 가까운 성과가 있어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건 지명자는 또 기회의 창도 강조했습니다. 기회의 창이 아직 열려있다는 말을 5차례나 하면서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한 달간 북한을 다시 미북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여러 유화적인 손짓을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14일께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재상국을 통해 북한에 서한을 보내 12월 중 다시 만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연례 안보회의를 계기로 올해 계획된 연례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힌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적잖이 부정적입니다. 북한은 18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로 발표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19일에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을 좀 더 압박해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가능하면 미국의 보다 양보된 타협안을 받아들이면서 실무협상을 타결해서 정상회담으로 가고자 하는 게 의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합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거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듯 미북 간 긴장이 계속되면서 사태가 풀리지 않자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러위청 부부장은 25일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의 회담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도 지난 20일 러시아를 방문해 나흘간 머무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비건 대표는 26일 러시아 외무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선희 제1부상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비건 대표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연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비건 대표 등과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철 장관입니다.
금강산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자 남북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8일 오후 함경남도 연포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은 올해 들어 13번째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이미 최후 통첩을 했다며 이번 발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로 인해 미북 실무협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이어서 도발을 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전히 실무협상의 극적인 개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자기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정치적 도발을 계속한다고 봅니다.
반면 미국의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외환안 등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며 북한이 적당한 기회를 봐서 미북 실무 협상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you said 60%. I think that would be a good chance that they will have some working level talks. Of course not.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와 맞물려 이루어진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 조사로 정치적 궁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심을 할지 여부가 향후 미북 관계의 가장 큰 변수라고 신범철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로 내년 들어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북 외교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약간 양보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위상이 약화됐다며 북한에 큰 양보를 하거나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성과 없는 회담을 시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의 핵력량은 실험이 불필요한 단계며 상당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 역시 확보했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평가했습니다. 1, 2차 북핵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보다 훨씬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거듭 언급하면서 추가 핵실험 여부가 관심인데요. 풍계리 핵실험장을 실제로 폭파했다면 실험을 못하는 게 정상인데 북한의 폐쇄 주장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죠?
We don't know how irretrievably this test site was actually demolished.
풍계리 핵실험장을 어느 정도나 되돌릴 수 없도록 폐쇄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터널 어느 곳도 재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폭파가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어떤 전문가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모든 터널에 붕괴됐는지 여부를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새로운 터널을 뚫을 수 있다는 점인데 몇 달은 걸릴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던 각종 장비들의 행방도 추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핵실험을 하려면 많은 관측 설비가 필요한데 이런 제어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현장은 플루토늄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곳을 완전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주하고 건물들과 검측 시스템을 유지할 겁니다. 핵실험은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폭발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죠. 하지만 동시에 핵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폭발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장비가 다 어디 갔는지는 모릅니다.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예비되어 있을 가능성을 뜻하는 거죠.
다른 곳에 만들 수 있습니다. 현지엔 산이 많고 용도가 불확실한 많은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또 풍계리 인근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다른 핵실험장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많은 산이 핵실험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니고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라야 합니다. 특정한 곳을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예비 장소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도 북한 입장에선 완전히 새로운 장소보다 관측 건물들을 이미 갖춘 풍계리 핵실험장 사용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터널과 계측 장비들이지 건물들은 어디든 지을 수 있습니다. 풍계리에 있던 계측 장비들의 행방이 중요한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결정을 내렸을 때 진작부터 미북 합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핵실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해도 놀라울 게 없습니다.
만약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폐쇄 주장이 허구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가 될 텐데요.
If they do the test, how would they justify? Look, you know,
북한이 또다시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용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핵실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마지막 미북 회담이 끝난 뒤에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이런저런 생각을 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놀랄 준비를 하겠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장소에서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혹시 그런 의심을 갖고 제2의 핵실험장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왔습니까?
No, 예비 장소가 있을 경우엔 이걸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한에는 많은 굴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광산과 터널을 다 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나 CTBTO,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혹은 다른 어떤 기구도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할 겁니다. 인적 정보나 통신 정보에 의존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굳이 공개적인 실험을 하지 않고도 비밀리에 핵 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Yeah, well, there's a difference between, you know, the actual nuclear.
그렇습니다. 실제 핵 폭발 실험에 앞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과 비슷한 횟수의 핵 실험을 했던 파키스탄과 인도는 이미 20여 년 전에 핵 보유국이 됐고 핵무기도 100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었죠.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 핵무기 기술은 이미 추가 핵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에 도달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The only difference comes that, you know, if you want entirely different design.
만약 완전하게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실험이 또 필요하겠죠. 폭발력이 매우 컸던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을 고려할 때 뭔가 다른 개념의 무기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엔 추가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갑자기 핵무기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미 충분한 실험을 거쳤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들이 핵실험을 추진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1000번이 넘는 핵실험으로 경쟁하던 미소 냉전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억지력을 갖출 목적으로 북한과 같이 작은 나라가 많은 실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이 성공적인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We can only speculate, but, you know, but I think that some of these tests...
추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만 마지막 대규모 핵실험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은 이전 실험을 통해 ICBM 탑재형 핵무기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안정된 ICBM 기술을 갖추는 문제가 따르고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미국이 우려하는 ICBM보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최대 1톤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백 킬로그램 수준일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북한은 이미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ICBM만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역량과 추가 핵실험 필요 여부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 냉전 종식 이후 변화된 세계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셈법의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 총괄평가국 분석관을 지낸 다코다 우드, 헤리티지단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Less military capability that is spread fairly thinly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the Middle East, in the Americas.
냉전 종식 이후 20여 년간 미국이 병력 감축과 전력 현대화에 소홀한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에 전개된 미국의 대비 태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일본 등의 동맹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무임승차한 채 자국 경제에 치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차적 위협에 따른 비용은 동맹의 기여 증대를 통해 충당하고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 초강대국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다른 동맹과 달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이상을 지출하는 것이 맞지만 이조차도 지출하지 않는 유럽과 일본 등의 동맹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수치일 뿐 절대 충족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is an interesting number, but it doesn't mean that once one has got to 2%, that you have satisfied, you know, all the...
미국이 자국과 동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과거 5% 이상 지출했던 국방비가 3%대로 떨어진 현재 중국과 북한 등의 부상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며 동맹 역시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자칫 주한미군이 용병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가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실제 기여하고 있는 방위 가치를 제시하면서 정말로 공정한 분담을 하고 있는지 따지기 위한 협상의 일환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은 종래 볼 수 없던 방식이고 갈등을 야기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ver the four previous presidents, you know, since Reagan, we haven't seen this kind of reaction.
하지만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적 셈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급작스러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gain more leverage by having my allies.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미국 예산 보충보다는 미국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금액을 동맹의 국방 예산에 투입하는 것이 부상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넬 선임연구원은 특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동맹들에게 북한 등의 위협은 2차적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들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전략적 셈법 변화에 따른 정책을 상대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않은 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구체적인 배경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을 거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동맹의 기여 확대는 분담금 금액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위협과 전략 지원에 따른 동맹의 군사력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초강대국의 부상에 따른 동맹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분담금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동맹의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끼칠 수 있다며 관련 금액이 정말로 미국의 안보 순위에 충당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탈북민 10명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된 뒤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는 당시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쓰러져 오열하는 여성 옆에서 또 다른 여성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로 달아야 되겠어요. 빨리 우리 내려가 주세요.
지난 29일 서울의 탈북민 지원단체인 북한 정의연대가 공개한 동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다른 영상에는 기력이 약해진 탈북민이 한국 국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쫓겨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쓰러진 환자까지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또 다른 동영상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탈북민들이 지시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는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3일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꽃제비 부모가 없는 청년 그리고 20살 20대 남자 2명 그리고 남자 3명 10대 여성이 제일 나이 많은 여성이고 나머지 20, 30대 탈북 여성 그래서 여성 7명, 남자 3명이 중국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 국경으로 와서 체포된 상황입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들이 현재 중국으로 강제 추방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체포 당시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체포된 그 탈북자들 가운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이제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그러한 상황을 알리고
네.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대사관 측에서는 조치를 취하겠다. 6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기다리라는 말만 한 채 찾아오지도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측은 VOA에 탈북민들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베트남 정부와 접촉해 적극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탈북민들이 현재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머물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중국으로 추방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에도 탈북민 3명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됐지만 외교적 노력을 통해 현재 한국에 입국해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강제 북송될 경우 혹독한 고문과 심지어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튜 사무총장은 29일 VOA에 북한으로 가면 처형을 당할 위험이 높은 만큼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COI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 북송 당하게 되면 너무나 심각한 신문, 고문, 구속, 처형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북송은 상당히 문제가 상당히 많은 조치고요.
스칼루티 총장은 특히 198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박해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탈북민들을 강제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탈북민 추방에 대해 항의하고 중국 당국에는 국제법과 인도적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의해서 기소됐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미 국무부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로 평양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사전 승인한 주제를 발표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와 돈 세탁 방법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주제 발표의 제목을 블록체인과 평화로 정한 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과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8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그리피스 씨를 체포하면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적용 시 그리피스 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프리 버만 뉴욕주 남부법원 연방검사는 그리피스 씨는 본인이 전달해준 고급 기술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이를 통해 북한이 돈 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을 알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리피스 씨의 행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스위니 주니어 FBI 부국장은 북한이 돈 세탁이나 암호화폐 등을 통해 얻는 자금과 기술, 정보는 결국 핵 프로그램에 투입돼 전 세계를 위험하게 한다며 누구에게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 대북제재 법안들이 시행돼도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일 것으로 미국 의회 예산국이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북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이른바 원비어 법안은 차명계좌 개설 제한 조치가 담겨 있어서 강력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새 대북 제재 법안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상하원이 지난 회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브링크 액트와 리드 액트, 두 건의 대북 제재 법안이 실제 집행되더라도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원비어 법안으로도 불리는 브링크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리드액트는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올 회기 들어선 상원에만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CBO는 브링크액트의 시행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기관 수는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제한으로 인해 이런 추가 제재 집행은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리드액트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극소수일 것으로 CBO는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광범위한 제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CB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링크액트가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개설 제한 조치가 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명계좌는 은행들 간 국제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해외 금융 시스템 접근에 필수라는 겁니다. 브링크액트 시행 시 재무부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제재는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차명계좌 혹은 대리 지불 계좌 제한 또는 금지 조치입니다. CBO는 리드액트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돕는 불법 물질의 생산 또는 유통을 촉진한 개인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 조치로 꼽았습니다. CBO가 추산한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 시행 비용은 각각 5년간 약 100만 달러로 전문 인력 확대와 제재 관리 등 행정 관련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CBO는 의회의 예산과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 산하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의된 법안별 시행 비용 추산치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일부 국가의 사이버 통제가 심해지고 일반적인 온라인 활동도 범죄로 낙인 찍힐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방지하고 직접 조사와 기소 등 대응 능력 개선을 위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지난 18일 찬성 88, 반대 58, 기권 34표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88 in favor, 58 against.
러시아가 주도하고 북한, 중국,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 사이버 범죄 조사기구를 설립하고 사이버상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새 협약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각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국가와 기업의 주요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조사하며 조사위원들에게 기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국제적 차원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 수단이 부족했다며 강력한 구속력과 법적 근거를 갖춘 새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n the basis of such a convention, the United Nations would be able to play a key role in mobilizing international.
겐나디 쿠즈민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 18일 유엔 총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해 유엔이 사이버 범죄 대처에서 강력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와 북한, 중국 등 국제 사이버 범죄를 가장 빈번히 일으키는 나라들이 새로운 사이버 규범을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결의안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표결에 앞서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 일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이버 범죄 근절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disappointed with the decision of the sponsors of this resolution to bring it to the third committee today. Adopting this resolution will drive a wedge between members.
일부 민간 단체들도 러시아 주도의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일반 온라인 활동의 범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인터넷 인프라 제공을 위한 조직인 정보통신혁신협회는 36개 사이버 관련 단체가 참여한 공동성명에서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 기술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시민사회와 인권활동가, 언론인 등의 인터넷상 활동이 범죄로 낙인 찍히고 위축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협약 가입국 간 협의 아래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이버 범죄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과 달리 새 결의안은 조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정보 접근을 과도하게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의 인터넷 통제와 온라인 탄압을 더욱 쉽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 범죄 수사의 국제 공조를 위해 지난 2001년 채택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세계 62개국이 가입한 국제 사이버 규범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은 반대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서는 인구의 약 40%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국제시장조사기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노후화된 발전소와 전기 전송 시스템이 에너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시장조사기관인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는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기에 대한 접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구의 16%인 12억 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아시아에서 인구 대비 전력 수급률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북한보다 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나라는 말라위, 탄자니아, 브루나이 등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전기 공급 부족 상황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세계은행과 유엔 통계국,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다섯 곳이 지난 5월 발표한 지속가능 개발목표 에너지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은 무려 1,430만 명에 달합니다. 국제민간기구인 세계에너지협의회도 2019 세계에너지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기 공급률을 39%로 추정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29일 VOA에 북한은 6천에서 7천 메가와트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송전 시스템이 낙후돼 있어 전기 공급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ransmission system is very dilapidated and the power plants themselves are very old and inefficient.
송전과 발전소 시스템이 매우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기 생산에 훨씬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이 국가 재정을 석유 수입 등 1차 에너지 공급 개선보다 군사력에 과도하게 투입하는 점도 전기 공급이 수십 년째 불안정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담배와 설탕 등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활동을 위한 기계류 등의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출 급감으로 적자 폭이 커지는 등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7억 9,906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5억 5,522만 달러에 비해 2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재 이전에 기록했던 약 20억 달러의 수입액에는 못 미치지만 제재 직후인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 수입액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쌀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3분기까지 1,077만 달러어치의 쌀을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올해는 이 액수가 6,186만 달러로 약 6배 늘었습니다. 북한은 곡물 외에 소비재 품목의 수입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탕과 관련 제품이 3분기까지 2,990만 달러어치가 수입돼 전년도 1,994만 달러보다 약 50% 늘어났고 담배는 4,789만 달러에서 6,130만 달러로 약 28%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1,892만 달러어치가 수입된 비누가 약 31%, 식물성 수지 등의 제품은 715만 달러의 수입액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가구류 제품도 3,590만 달러에서 4,572만 달러로 약 1,000만 달러가량 수입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일부 계층에게 필요한 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trouble for North Korean economy though is they're not importing any investment goods. So the longer term future looks
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기계류 제품 등의 수입은 제재 등의 요인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계류 제품이 계속 유입되고 투자가 돼야만 산업이 유지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 경제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재의 여파로 북한의 수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3분기까지 대중 수출액 1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 적자가 16억 4,805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4억 달러의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에서 3분기 기록을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제재 이전까지 북한의 1에서 3분기 대중 무역 적자 폭은 매년 3억에서 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 평양과 남포 쪽에 구름 많고 중간강계 한때 눈 내립니다. 또 오후에는 남포와 강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올랐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7도, 신의주도 영하 7도, 양덕은 영하 11도, 남포 영하 4도입니다. 낮 기온은 1도에서 4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간 강계 지역 역시 어제보다 2도 정도 오릅니다. 아침 최저가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2도, 강계도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신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지지만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용연은 오전 한때 눈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6도, 개성도 아침 최저 영하 6도입니다. 낮에는 영상 5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장진과 평강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해산과 풍산, 김영권 지역 그리고 삼지연은 흐리고 눈 내립니다. 오후에는 해산과 삼지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어제보다 2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영하 8도, 낮 최고는 5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3도입니다. 낮에는 6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0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입니다. 해산, 아침 최저 18도,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를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끼겠고 오전 한때 눈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두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환율 조작이 미국 농민들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나는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가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는지 대해선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브라질 경제장관이 환율 변동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시사하면서 브라질 통화가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트럼프 정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쿼터제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도록 강요했지만 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한편 자이로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보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1일 전화통화를 갖고 이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가진 통화에서 이란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들이 이란의 위협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양자와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은 2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스라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요르단 계곡 합병과 안전보장 조약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사상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성조지는 최근 인도양 벵골만에서 약 2,000명의 양국 군대가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이 9일간 실시한 이번 훈련은 지난달 21일 끝났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약 500명의 미 해병과 해군 병력 그리고 1,200여 명의 인도군이 참여했습니다. 육해공군 등이 포함된 인도군과 미군이 함께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미국과 인도는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짐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군수뇌부와 국방 전문가들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미국과 인도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와 중국 동북 지방을 잇는 가스관이 2일 개통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시베리아 힘 가스관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길이가 3,000km에 달하는 시베리아 힘 가스관은 시베리아 동부에서 접경지역인 중국 헤이룽 장성까지 연결됩니다. 헤이룽 장성에 도착한 가스는 인근 랴오닝성과 지린성에도 공급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개통 행사에서 가스관 연결은 국제에너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새로 개통된 가스관은 중러 협력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가 중국에 공급하는 가스는 매년 늘어나 2025년에는 약 350억 큐빅미터에 달할 예정입니다. 미국 공군의 정찰기가 2일 또다시 한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용기 항정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리베트 조인트로 추정되는 비행기 한 대가 이날 오전 남한 수도권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베트 조인트 미 공군이 보유한 통신 감청용 정찰기입니다. 이 정찰기는 그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거나 발사 이후 추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남한 상공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훈 국가정보위원장은 29일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김평일 대사가 최근 북한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